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유럽 본부를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어제 유럽 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벨기에로 이전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현재 약 3만 6천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줄게됩니다. 줄어드는 병력 1만 2천 명 중 6,400명은 미 본토로 돌아오고 약 5,600명은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 다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재배치됩니다. 에스퍼 장관은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국방 전략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전략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미국이 과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했던 다른 조정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독일이 국방비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이 나토와 유럽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면서 미국이 오늘 발표를 앞두고 모든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이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어제 요코타 미군기지에서 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최근 100일에서 120일 동안 센카쿠 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에 대한 중국 선박의 전례 없는 침범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 일본을 돕는다는 미국의 약속은 100% 절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타이완 등과 함께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오늘 미국이 지원하는 군사연료 비축시설을 자국 북부 다윈시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런 계획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이뤄진 방위관계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설의 규모가 상당하고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어 이번 합의는 호주 북부를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방위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호주 외교국방장관들은 지난 28일 연례 협의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호주의 이번 발표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보다 강력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4대 기술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이 어제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CEO들은 이날 반독점 문제를 다룬 법사위 화상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의 거센 질의에 대해 회사의 관행이 공정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조스 CEO는 우리가 참여하는 소매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경쟁력이 있다면서 아마존은 25조 달러 규모의 세계 소매 시장 중 1%도 안 되며 미국 소매 시장도 4%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쿡 CEO는 삼성과 LG, 화웨이 등이 매우 성공적인 스마트폰 사업을 구축했다면서 애플은 어떤 시장이나 사업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은 구글이 중국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의 피차이 CEO는 중국 내 자사 업무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공개되는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미국 내 누적 사망자는 15만 7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44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66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경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군사 기술 협력과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선 활동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과거보다 어려워졌음에도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6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미 국무부 베네수엘라 특사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결의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군사기술 협력과 제재 위반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 보낸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앞서 28일 유엔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군사기술 거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재 위반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베네수엘라 당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사무엘 몬카데 유엔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에게 지난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보낸 서한에서 양자 군사협력의 구체적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엔 제재 조항도 나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리엇 에이브람스 국무부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는 28일 원격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의 서신과 마두로 정권의 무응답 그리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제재 위반이 마두로 정권의 잠재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국무부가 이번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앞서 3월에 제출한 연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군사와 기술 협력 정황을 새롭게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당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디오스다도 카벨로 재원의회 의장이 작년 9월 북한을 방문해 군사와 기술 협력을 약속하는 일련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선 활동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변에서의 활동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포착되고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관련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매체 38로스는 최근 영변 핵시설 단지를 분석한 위성사진을 통해 이 일대에서 일부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과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시설 주변에서 지난 1년간 일부 차량과 트레일러만 종종 포착되는 등 전반적으로 활동이 저조했지만 최근 3, 4대의 특수 궤도 차량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영변 핵시설 서쪽에 위치한 풍강리의 한 지점에서 이들 3대의 특수 궤도 차량이 포착됐지만 22일엔 이들 차량들을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38로스는 이들 차량들이 연간 3, 4회씩 도착해 2, 3주씩 머물다가 떠나는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이 같은 활동은 화학물질 등을 영변으로 운송하거나 반대로 폐기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38로스는 지난 2월에도 영변 핵시설에서 발견된 특수 궤도 차량들이 며칠 뒤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 궤도 차량들은 원통형 컨테이너를 실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물질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38로스는 액화 질소를 운반하는 트레일러 추정 차량들이 우라늄 농축 공장 서쪽 끝 부근에 나타났으며 가장 최근엔 이달 11일과 14일 사이 해당 지점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액화질소는 우라늄 농축 공정에서 콜드 트랩을 작동시키고 진공 펌프를 가동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산팔로스는 영변 내 주요 연구동과 행정본부 일대에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5메가와트 원자로 주위에 3대의 트럭과 작은 차량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들은 민간 위성을 통해 관측된 일부 차량 등의 움직임만으론 농축 우라늄 생산을 포함한 핵 관련 주요 활동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영변에서 포착된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 군비와 군축, 안보에 대한 2020년 연감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개에서 40개 사이로 추정하면서 영변 핵시설에서의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셰넌 카일 핵무장 군축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2019년 초 상업용 위성사진을 통해 영변 핵시설에서 사용된 핵연료가 인출된 증거가 포착됐으며 이는 북한이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0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영변 핵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AEA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8월 중순까지 영변 핵 연구시설 내 5메가와트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으로 보이는 징후를 관찰했으며 2018년 8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또 12월 초 이후 원자로가 계속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로 가동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대해 사용 후 연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연료를 주입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영변 핵연료봉 제조 공정에서 냉각장치 가동과 차량 이동 등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가동된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여러 나라가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건설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핵협상이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누가 협상을 하든 대북 협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29일 미국 비영리 단체인 커먼웰스 클럽이 주최한 신핵무장 경쟁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주제의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It's much more difficult. Whoever negotiates with them now has a more difficult problem than I had. All I had. 과거 자신이 북한과 협상을 했을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이를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 억제력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폭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7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페리 전 장관은 1998년 대북 조정관으로 임명된 뒤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대북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개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3단계에 걸쳐 경제적 보상과 미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나서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의 미북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이 아무런 성공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have high hopes that it will be successful. Certainly. The approach was taken by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왜 핵을 갖고자 하는지 기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한 절박성을 느끼지 않도록 체제의 전복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자신은 북한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제력 차원에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제안한 경기 부양책에 7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프로그램 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금도 담겼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5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이 백악관 재무부와의 내부 조율을 거쳐 내놓은 177쪽 분량의 법안에 따르면 총 290억 달러 규모의 국방지원금 중 각종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70억 달러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군용 헬리콥터와 항공기, 함선 개발과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날 부양책을 발표하며 미국인들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도움은 포괄적이며 신중히 재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의 경우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F-35에 의해 6억 8,6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비행할 수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또 공군의 기존 수송기보다 동체를 늘린 록히드 마틴의 C-130J에 7억 2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여기에 쓰이는 ANTPY-2 레이더에 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방산업체인 레이시언의 ANTPY-2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에 사용되는 고성능 레이더로 원거리에 있는 탄도체를 정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 보잉사가 주요 계약자인 지상기반 중간 단계 방어체계 강화에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에 국방지원금이 담긴 데 대해 공화당은 국방예산은 경제와 국가방위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 새추리 민주당 간사는 성명에서 무기 시스템 등 코로나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법안에 포함됐다며 이번 법안은 미국인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경기 부양책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조 달러대 부양책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고 정강이 실제 정책에는 어떻게 얼마나 구현됐는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정강 정책을 발표한 건가요?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는 각 당의 정강 정책은 전당대회에서 공식 확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지도부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의 정강을 다시 채택하기로 지난달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강 정책 초안을 당원들에게 최근 공개했고요. VOA는 이 초안을 입수해서 22일 대북 정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정강 초안에 나타난 대북 정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핵심은 비핵화 관련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동맹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과 그들의 영내 호전성이 가하는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언급하면서요. 이것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된 외교적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동맹, 외교, 장기적 목표, 공조 등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민주당 정강에서는요.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비핵화는 초당적 목표인데 민주당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큰 특징은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입니다. 또 정상 간 친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을 2019년 주요 외교 성과로 소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특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 외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차이점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외교를 비판하면서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선거 캠프 공식 웹사이트에는 이와 관련해서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 동맹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에 시동을 걸겠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대북 관여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이 정상 간 담판과 같은 접근법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이행한 대북 정책은 2016년 공화당의 정강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요?
2016년 공화당 정강에는 상당히 강경한 대북 정책이 담겼었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 촉구와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즉 CVID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명시했고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국가로 지칭하면서 공화당은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핵재앙에 맞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문구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공화당 정강의 이 대목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로 이행에 옮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2017년 4월 확정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핵심 내용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초점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당시 수전 손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핵화 결정과 같은 북한의 중대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협상 등 적극적인 관여는 없을 것이다. 2017년 한 해 북한은 무려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6차 핵실험도 강행했고요. 이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 연이어 채택됐습니다. 이때 트럼프 행정부의 초점은 최대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대화 기조로 전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과의 정상회교를 추진하며 관여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미북 정상회교 이후 최대 압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이 기조를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였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부터 북한과 대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네,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미 대선을 앞두고 나온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과의 직접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이란 등과 대화를 거부하며 불량 국가를 징벌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면서 직접 외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2012년 2월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바꾸는 이른바 229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합의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로 두 달이 채 안 돼 파기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초반 의지와 달리 전략적 인내를 고수한 배경에는 이처럼 북한의 거듭된 도발 외에 이 당시 북한과의 관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한국 정부와의 공조도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선거 기간 정강이나 기조가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기는 어렵겠군요.
네, 각 정당과 진영이 지향하는 철학이나 구상이 집권 이후 정책을 통해 녹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선거 이후 정권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 또 정부 핵심 인선의 면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북한 문제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시기의 정세도 주요 변수입니다. 특히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행정부의 포괄적인 대외 구상과 역내 전략의 일환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박형주 기자와 함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접 발주한 인도 태평양 영내 미 육군 배치와 관련한 보고서가 최근에 공개되면서 중국의 초점을 맞춘 배치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네이선 프라이어 교수는 이 같은 셈법 변화에 주한 미군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년 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접 발주한 연구 과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나요?
우선 이번 인터뷰와 보고서 내용이 미 국방부와 육군을 포함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미 육군대학원 전략연구원은 본질적으로 미 육군의 싱크탱크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 조언을 제공할 뿐입니다. 보고서는 2년 전 에스퍼 당시 육군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당시 육군 장관실에서 인도 태평양 영내 전역 설계와 관련해 전략과 작전 개념, 군 역량, 배치 상황, 또 지휘 통제와 상호 조약 등 다섯 가지 구체적 질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축약한 논제가 미국의 국방 전략 목표에 명시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책임구역 요구사안을 2028년과 그 너머에 최적화하기 위한 미 육군의 기초적 전역 설계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17일 공개됐지만 연구 결과는 훨씬 일찍 보고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에 초점을 맞춘 영내 미군 배치 태세를 전략적으로 무책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미군 배치 재검토가 진행 중인데 어떤 시사점이 있나요?
다시 말하지만 국방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겠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언급하자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괌, 하와이 등 인도태평양 전역 내 미군의 재구성과 관련한 검토는 중국과의 초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화된 요구사안에 따라 현재 영내 배치된 각각의 미군대 구성 비율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대중국 전략 외에도 영내의 중국 외에 한국 등과의 상호 방위 조약에 기초한 수요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동시에 충족하면서 미군 배치 재검토를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한미군의 대규모 지상 기동전 역량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사시 기존 육군 중심에서 해군이나 공군 자산 기반의 전투 지원 성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땅, 바다, 우주, 사이버 등의 전장 환경에서 모두 수행 가능한 다영역 작전에 기반한 군대로 탈바꿈 중입니다. 이런 증대된 육군의 역량에 비춰 어떻게 합동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경우 향후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수요는 매우 증대될 것입니다. 물론 공군이나 해군도 이 같은 역량이 있지만 미 합동군 내에서 육군만이 갖고 있는 독자성이 있습니다. 사이버전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선 질문에서 답했듯이 향후 미군 구성 비율의 재편에 방점이 놓일 겁니다. 물론 여전히 주한미군의 지상전 관련 수요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중국과의 초경쟁 구도라는 상황에서는 미군 내 구성 요소들에 대한 거래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군이 현대화가 반드시 전쟁 승리를 장담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또 한반도의 경우 종단 거리가 짧은 데다가 한국군 자체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병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 동의합니다. 군에서도 양 또한 질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표현을 흔히 사용합니다. 다만 현재 미군은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기에 놓였습니다. 이미 미국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중동에서 병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최우선 위협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이런 최대 위협보다는 하위 부류이고요. 저희 연구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위협 대처를 최적화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중국 쪽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스퍼 장관은 순환 배치 등을 언급하며 영내 병력의 유연한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2009년 이라크전 수요에 따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대대가 차출되고 대신 A-10 전투기를 투입한 것과 같은 사례를 의미한 것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과거 주한미군의 A-10 도입과 같은 사례가 정확히 저희 연구진이 강조하고 있는 유연한 접근법의 대표적 선례입니다. 이는 공군 등 다른 군과의 합동군 관점에서 일어나거나 육군 내에서도 취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하나의 자산에서 손실된 역량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넣는 셈법을 말하는 거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대중국 초점 전략으로 전환하더라도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의 역내 위협이 계속 증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과의 공동 이익의 바탕을 두면서 향후 이들 파트너와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공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만일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관점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면 향후 정보, 지휘 통제, 지속성의 방점을 둔 역량이 더욱더 큰 가치를 띨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한국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자체적 군 현대화 역량 증진으로 향후 한반도를 넘어선 안보 수출국으로서 확대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군의 지상 기동전 역량의 수요 하락은 주한미군 내 구성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량들이 좀더 확대된 역내로 파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매우 정교한 안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독일과 유럽 국가와 같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투사 발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는 냉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각각의 역내 국가들이 관계를 맺는 바퀴축과 바퀴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역내 국가들 간 역사적 갈등 관계 등의 원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체계가 당장 들어서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우선 집단 안보 체계 형성을 위한 초기 기능적 잠재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분야의 경우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등과의 관련국들이 모두 북한과 중국에 대한 공동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 주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로선 현실적으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호 보완적 대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서에서는 밝혔습니다.
네이탄 프라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로부터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한반도 시사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농업과 의료 등각 분야 대북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미국의 구호단체들은 내부 상황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농업 기술을 지원하는 미국 친우봉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의 다니엘 제스퍼 워싱턴 사무소장은 29일 VOA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올 여름까지 농업 관련 물품이 담긴 화물을 두 차례 북한에 전달하고 지난 봄에는 적어도 한 차례 방북해 작황 조사를 벌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친우봉사회에 북한 내 협력 농장 네 곳을 통해 식량을 지원받는 주민 12,000명의 안위를 가장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3월에는 플라스틱 모판과 쌀, 옥수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품을 갖고 북한에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말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방북 일정을 4월로 연기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제는 지원 재개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상황을 평가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폐쇄와 내부 이동 제한 조치가 농작물 생산량 등 전반적인 식량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등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지원단체들의 대북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추 국장은 북한이 지난 2014년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한 에볼라 때에도 국경 봉쇄 조치를 내렸지만 그때는 넉 달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반년 넘게 국제사회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대기근 시절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이어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잠잠해지고 백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국경 폐쇄 조치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구호단체가 활동을 재개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의 의료 지원 요청을 받고 국무부의 특별여권 발급을 신청할 계획이던 재미한인의사협회도 일단 모든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이 단체의 박기범 북한 담당국장은 29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발병에 따른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로 평양에 들어갈 방안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으로서 국무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방북 특별승인 여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국장은 전염병에 민감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격리기간을 2주로 정한 국제 기준보다 긴 한 달을 시행하며 엄격한 방역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국경 봉쇄 때문에 지난 1월 이후 지원단체의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국제 지원단체 간의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원 물자가 담긴 화물을 2주 정도 격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이러스가 컨테이너에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3일 정도라면서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격리 기간 등을 단축한다면 지원 물자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북한에서 결핵 퇴치 활동을 벌여온 미국의 의료 구호단체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VOA에 여행 제한으로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방식의 지원과 관여를 위해 북한 당국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몇 달째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기 치료가 중요한 북한 내 결핵 환자들의 상태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마다 두세 차례 평양과 개성 등 20여 개 진료소에서 결핵 환자 600여 명을 치료하고 진료소 보수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협력기구인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167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펀드는 유니세프를 통해 지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3대 전염병 퇴치 활동을 벌이는 국제협력기구인 글로벌 펀드가 29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167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지난 6월 8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지원이 글로벌 펀드가 운영하는 신종 코로나 대응 체제 사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대응 체제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강화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보건과 지역사회 체계에 대한 긴급한 개선에 착수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펀드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결핵 말라리아 지원금의 분배와 이용을 보장하는 체계, 안전장치, 그리고 기타 관련 제도에 따라 지원금 관련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24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글로벌 펀드의 코로나 대응 체제 사업 실행을 위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라리아 결핵 퇴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활동에 필수적인 76만 달러 상당의 의료용품을 북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북한 내 결핵 환자 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한편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예방 사업을 진행했던 글로벌 펀드는 2018년 2월 대북 사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글로벌 펀드는 대북 지원금 이용의 효율성과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투명성 증대를 사업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글로벌 펀드는 지난해 9월 대북 지원 재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총 4,170만 달러의 대북 결핵 말라리아 지원금을 승인했고 올해 1월부터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등을 통해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한국의 신임 통일부 장관이 오늘 30일 북한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한국에서 재입북한 탈북민 때문에 신종 코로나 비상 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한 개성 지역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개성뿐만 아니라 북한 어느 곳에서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해 협력할 일이 있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3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신종 코로나 상황에 대해 개성을 중심으로 격리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지난 19일 분계선을 넘어 고향인 개성으로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격상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개성과 주변 지역은 물론 각지 철도역과 장거리 버스 정류소, 도소재지 입구 등에 방역초소를 증강 배치하는 등 방역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노병대회 연설에서 핵 보유국임을 내세운 데 대해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한국은 더욱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복원하고 인도적 협력의 문제를 모든 분야에 걸쳐 제기하고 그간의 합의와 약속들을 전면 이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천할 것인가가 자신 앞에 있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군사적 대결보다는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자신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월북 탈북민 사건을 놓고 남북한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신종 코로나 방역 협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뭔가 상황을 전개시켜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72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아, 이 상황이 왔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남북 간의 공동 방역 협력하는 쪽으로 활용해 보자. 이제 그걸 이제 내비친 거지. 그렇게 봐야죠.
이런 가운데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월북한 개성시를 방문해 현지의 비상 방역 사업을 점검했다고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최 상임위원장은 개성시 인접지역에 설치된 방역초소들을 돌아보며 방역과 물자 반입 상황을 살피는 한편 방역부문 관계자들과 현장 협의회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공식 서열 2위인 최 상임위원장의 행보는 탈북민의 재입국과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를 연결시켜 대남관계에 활용하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쪽에서 월북자가 왔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이 된다. 그래서 방역책을 높였다는 얘기는 결국 남쪽에서 바이러스가 왔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룡해 최고인민의 상임대표가 지금 개성 인근 지역을 방문해서 방역을 지금 점검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들어갔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과의 방역 협력에 나서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개성 출신 탈북민의 월북으로 신종 코로나 유입을 우려했음에도 북한에서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후 줄곧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6일 월북한 탈북민의 감염을 의심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7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입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많은 여성들도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제 결혼, 성매매,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탈북 여성들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가다 와리 사무총장이 2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very day, in every country in the world, human traffickers exploit people for profit. The poor and the vulnerable are most at risk.
와리 총장은 매일 모든 나라에서 인신매매단이 이윤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한다며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특히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정책으로 탈북 여성들이 폭력과 착취 앞에 더욱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여성들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중국 남성에게 팔려갑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도 최근 VOA에 자신의 강제혼 경험을 나눴습니다. 박 대표는 1998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했고 중국 돈 5천 위안, 미화 약 700달러에 헤이룽장성 시골 마을에 중국 남성에게 팔려갔습니다. 헤이룽장성 무단장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북한에 있을 때 교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조선족 아이들에게 과외도 했지만 중국 남성이 도박 자금으로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지하방에서 뭘 했는가 하면 콩나물을 키웠어요. 이제 한 달 있으면 애 덜이었거든요. 콩나물 키워서 시장에 나가 팔면서 꼬장꼬장 한 20원을 벌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돈까지 그때 다 뺏겨서 애 그때 덜도 못 해주고. 근데 그래도 제가 악착같이 살았어요. 또 이제 장마당을 하면서 또 같이 했던 게 뭐인가 하면 그 조선족 아이들이 과외를 했어요. 근데 그 과외비도 제 손에 이제 1천 한 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싹 받아가지고 와갖고 이제 도박 놀고 그래서 그것도 치우고.
중국 남성과의 강제 혼인 관계 속에 구타 등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이 결성한 단체 통일맘 소속 황현정 씨는 북한에 딸을 두고 돈을 벌려고 고향을 떠났다가 영문도 모른 채 중국으로 끌려갔고 중국인 남편에게 팔려갔습니다. 북한에 있는 딸에게 돌아가기 위해 계속 도망치다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황현정 씨가 VOA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갭을 패듯이 패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그렇게 맞으면서 한 서너 달 동안 제가 운신을 못했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그때 맞은 어혈을 해가지고 여성으로서 사명을 다 끝냈고.
역시 통일맘 소속인 탈북자 손명희 씨는 지난해 10월 VOA와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미화 약 6천 달러에 장애인에게 팔려갔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에 탈북하여 한족한테 3만 8천에 팔려갔습니다. 장애인은 남편한테 팔려갔다가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장사하는 남편한테도 다시 시집갔거든요.
강제 혼인 외에도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일부 북한 여성들이 성적 학대, 온라인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맘의 김정아 대표도 지난해 10월 VOA에 중국에서 온라인 성매매를 겪은 탈북 여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냐면 거진 갇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거기서 거부를 하니까 그 보는 앞에서 다른 동료를 쏴 죽였습니다. 근데 지역 깡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우나가 아닌 성매매업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 여자들은 다 자유롭게 하면서 이 친구만은 독방에다 딱 가둬놓고 햇빛을 거지 못 보게 했어요.
영국에 있는 민간단체 코리아 미래기획은 지난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조사한 성노예,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과 사이버 섹스, 강제 결혼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영국 하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과 관련한 지하시장 규모가 1억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운동 시민단체들에 내린 조치들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한국 정부 간 화상 면담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인권운동 민간단체들에 취한 조치들이 이 단체들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과 이의 제기, 사법 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30일 퀸타나 보고관이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의 화상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측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한국 내 탈북민단체 두 곳의 설립 허가 취소와 대북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등 최근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면담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측은 면담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과 한국 정부 조치들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와 절차,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과 절차,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문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두 곳의 설립 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인 목적 외 사업, 허가 조건 위배, 공익 침해 등에 해당된 데 따른 법 집행 조치라며 전단 등 살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남북 간 합의 위반, 긴장 조성,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피해가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현재 25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됐다며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무검사 등은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시정과 보완 사항 등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측은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잘 이해했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을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7일 이들 두 단체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처분입니다. 또 통일부가 문제 삼는 대북전단 보내기와 북한 쌀 보내기 활동은 북한의 자유와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통일부 허가를 받고 설립된 탈북민 단체의 당연한 사업입니다.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과 관련된 단체들도 통일부가 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원칙 없이 사무검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통일부 사무검사가 정부의 통일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들의 입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단체가 유포한 신종 악성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이버 공격을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사이버 공격단체 라자루스 그룹이 새로운 종류의 랜섬웨어를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캐스퍼스키는 28일 라자루스 그룹이 유포한 VHD라고 불리는 신종 랜섬웨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프랑스와 아시아의 일부 기업들이 유사한 공격을 받은 뒤 이 랜섬웨어 유포를 추적하고 감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랜섬웨어란 컴퓨터를 감염시켜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접근을 허용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한 종류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VHD 랜섬웨어는 악성 코드가 공격 대상 컴퓨터와 연결된 통신망에 퍼지면 이와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의 접근 권한과 IP 주소 내역 등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도록 설계됐습니다. 캐스퍼스키는 기존의 라자루스 그룹 등에서 써온 지능형 지속 공격 APT의 방식의 특징과 VHD의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번에 VHD 랜섬웨어를 포착한 이반 퀴아트코프스키 캐스퍼스키 사이버 안보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일종의 뒷문을 통해 VHD 유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this framework belongs to North Korean hackers because it contains code shared with a previous backdoor called Manuscript that we had already attributed to North Korean hackers.
그러면서 마타 체제로도 불리는 이 뒷문은 기존의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지목됐던 Manuscript라 불린 뒷문 구축에 사용된 코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퀴아트코프스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랜섬웨어 방식을 쓴 것은 2017년 5월 74개 나라에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공격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사이버안보 담당 연구원은 29일 VOA에 이번 공격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사이버 범죄 활동을 발전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this show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state-sponsored hackers moving their
지금까지는 보통 은행과 가상화폐 교환소 등을 노린 공격이었지만 이제는 VHD 랜섬웨어 공격 등 다른 방법들도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 연구원은 미 국토안보부의 사이버안보주의보나 UN 전문가 패널 등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제니 전 애틀랜틱 카운슬 사이버 국정계획 담당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국제적 표적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VHD 랜섬웨어가 현재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보다 라자루스 그룹이 미래의 특정 표적을 겨냥한 랜섬웨어 전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방치된다면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현재의 국제 대북 제재망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범죄 전문가인 비탈리 크레메즈 어드밴스드 인텔리전스 유한회사 최고 경영자는 VOA에 국가 사이버 공격자들이 곧 있을 미 대선 등 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행동을 재개하거나 늘리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 I think this is one of the cases where there have been known attacks and methods of operations being disclosed. But
현재까지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감행한 시기로 봐야 하며 이번 VHD 랜섬웨어 공격은 그들의 공격과 작전이 노출된 사례 중 하나라는 겁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지난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에 의해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그룹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또 미 법무부는 2014년 미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2017년 워너크라이 공격을 실행한 혐의로 라자루스 그룹 소속 북한 해커 박진혁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사이버사령부는 이번에 발견된 VHD 공격 활동에 대한 파악 여부 등을 묻는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5년 7월 30일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에서 사흘간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33개 유럽 국가 등 35개 나라가 참여해 국제회의를 연 것입니다. 이날 35개 나라 정상들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극복하고 좌우 진영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사흘간에 열린 이 국제회의 결과 헬싱키 협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회의는 유럽에서 전후 냉전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유럽 안보 및 인권의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동유럽 공산국가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인권보다 내정 간섭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818년 7월 30일 소설 폭풍의 언덕으로 유명한 영국의 여류 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영국 북쪽 요크쇼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목사 가정의 딸로 태어난 에밀리는 어렸을 적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남은 두 자매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에밀리의 언니는 소설 제인 에어의 작가로 유명한 샬롯 브론테였고 동생 앤 브론테 또한 소설 아그네스 그레이를 쓴 작가였습니다. 세 자매는 이후 1846년 자신들이 써온 시들을 한데 모아서 시집을 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집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한 해 뒤인 1847년 소설 폭풍의 언덕을 발표합니다. 황량한 요크셔에 있는 외딴 저택을 배경으로 주인공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간의 비극적인 사랑과 복수를 담은 소설 폭풍의 언덕. 하지만 이 폭풍의 언덕은 내용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소설 폭풍의 언덕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 해 1848년 폐결핵으로 숨을 거둡니다. 소설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가 죽은 후 뒤늦게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날 소설 폭풍의 언덕은 햄릿의 리어왕, 멜빌의 모비딕과 함께 영문학의 제3대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